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공관 밀집 지역에서 오늘 오전 대형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80명이 숨지고 350명이 다쳤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카불 와지르 아크바르 칸 지역은 외교공관과 정부 사무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번 폭발로 인명피해 외에 차량 수십 대와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테러는 독일 대사관과 가까운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사회 매체에 게시된 관련 사진들은 독일 공관 일부분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아프간 경비원 한 명이 숨지고 직원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시인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지중해 배치된 러시아 군함들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근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에센제독 호위함과 크라스노다르 잠수함이 시리아 고대도시 팔미라 지역의 ISIL 목표물들에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미사일이 언제 발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의 든든한 동맹국인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공군력을 동원해 ISIL에 대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공세를 지원해왔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은 지난해 3월 팔미라를 탈환했습니다. 미군은 어제 신형 장거리 요격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거리를 실제 상황으로 가정해 실시한 첫 모의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태평양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 등 여러 센서들이 탐지와 추적에 투입됐다고 미사일 방어국은 밝혔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맞선 무력시위 차원에서 서태평양 해역에 세 번째 항공모함을 파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세계 최대 규모 군함인 미 해군 니미츠호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서태평양에서 항공모함 칼빌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어제 미 해군 항모 전단은 일상적으로 서태평양과 인도양에 파견된다며 칼빈슨호나 레이건호, 니미츠호 파견은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른 것일 뿐 특정 사건이나 지역적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특정 지역의 항모전단 배치가 겹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칼빈슨호는 지난 1월 5일 서태평양에 정기적으로 예정된 배치가 시작됐고 레이건호는 지난 16일 서태평양 해역에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음 달 5일과 6일 호주를 방문합니다. 두 장관은 시드니에서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머리스 페인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호주-미국 장관급 회담에 참석합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자와 지역, 국제 현안들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상호 정책을 조율하고 동맹 관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불공정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70명 가운데 지난해 중국 내 사업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힌 응답자는 49%로 전년도에 56%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45%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고 개선됐다고 밝힌 응답자는 6%에 그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셈법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군이 미 본토에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미 군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평양은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고 서해는 흐리다가 맑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선제재 후협상을 대북기조로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현 시점은 대화가 아닌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새 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를 계기로 사실상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상으로 가야겠지만 당분간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제재, 후협상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이유로 새 정부 출범 뒤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압도하는 한반도 문제를 압도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북핵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 위기가 지속되는 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대북 공조 체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해내겠다는 점,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죠.
문 대통령의 선제재 후협상 발언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큰 틀에서 일치한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6월 말로 예상되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의지를 미리 천명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때문에 어차피 대화 모색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과 대북 정책의 눈높이를 맞추고 미한 공조를 강조하는 쪽으로 정상회담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의 공조를 보다 돈독히 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오판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6일 발표한 대북정책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영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30일 저녁 이루어진 한일 정상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며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국제사회는 한편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북한은 3주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을 진지하게 만들려면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미국의 군사적 압력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공격적인 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는 30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pursue an aggressive international diplomatic campaign to further isolate the regime in Pyongyang and cause on all countries.
우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모든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군축회의 참가국 모두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고집스러운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만이 국제사회의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의 푸콩 부대사도 북한에 대한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푸콩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발사 활동에 반대하며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is provocative action by the DPRK.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북한은 즉각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카미자와 노보시게 군축대사는 북한이 올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12개 중 5개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며 이런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등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가 방어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justifiable behavior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ers of taking issue with the self-defense measures of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방어 조치에 대해 미국과 추종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한은 핵 억지력을 다각화하고 현대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헌장에 불법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전략적 계산을 달리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Beijing must use its decisive influence to convince or compel North Korea to rethink its strategic calculu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0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국에 대한 큰 결례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무역 대부분이 중국을 통하는 만큼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고유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중국이 현재 대북 압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비오웨이의 질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답했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said in New York,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must br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by severing trade relationships."
리첼런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지난달 유엔 연설을 인용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는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최대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유입을 중지하고 석탄 등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보였다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 대해 북한이 도발적이고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 진지한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마르크 류테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류테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지난 3월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네덜란드가 한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 폐기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테 총리도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며 네덜란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미 본토에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은 30일 신형 장거리 요격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거리를 실제 상황으로 가정해 실시한 첫 모의시험이었다고 미사일방어국은 밝혔습니다. 이날 시험은 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마샬 제도에서 발사한 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지하 경락고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이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사일방어국은 이번 시험에 태평양에 배치된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 등 여러 센서들이 탐지와 추적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국장은 복잡하고 대표적인 위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방어체계의 놀라운 성취이자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방어체계는 미 본토 방어에 극도로 중요하며 이번 시험은 매우 실질적인 미사일 위협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과 신뢰 있는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시험이 목표를 달성했지만 계속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시험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위협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방부 관리들은 앞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향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미 국방정보국장은 지난주 상원총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에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left on its current trajectory, the regime will ultimately succeed in fielding a nuclear-armed missile.
하지만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코일 전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장은 30일 AP통신에 미 국방부가 과거 요격시험에서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 1999년 이후 실시한 17차례의 요격시험에서 성공한 사례가 9차례에 불과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시험에서는 요격에 성공했지만 그전 3차례 시험은 실패했었습니다.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은 지난 1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과 이란의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제한적인 능력만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국은 이런 평가가 실제 미사일 요격 능력보다는 모의시험 횟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의 크리스토퍼 존슨 대변인은 30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고 개선돼 점증하는 복잡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32기와 로스앤젤레스 북부 반덴버그에 4개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8기를 추가해 총 44기의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2018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프로그램에 15억 달러 등 총 79억 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국방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보고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1일 기자설명회에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국방부 측이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엔 4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국방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들은 모두 삭제됐고 한국의 사드가 전개됐다는 취지만 기재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지난 26일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됐고 국방부 출신의 이상철 1차장이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 같은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의 최초 보고서 내용을 기밀이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사드 배치 절차와 이번 조사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3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주한미군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사격 통제 레이더, 교전 통제소, 발전기 등 핵심 장비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인근 미군 기지에서 성주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발사대 4기를 빼면 사실상 모든 장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드는 이미 초기 작전 운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엔 사드 레이더가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탐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발사대 2기만으론 실전적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드 기본형은 발사대 6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사대 여러 기에서 요격미사일 수십여 발을 한꺼번에 쏴 요격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사드 부지 밖에 있는 발사대 4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면 사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공시답을 공격을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드 요격체계로는 방어가 제한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 한 번만 막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 파문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절차는 완전히 투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배치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어 사드 체계가 현재 초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능력이 추가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 장마당이 1980년대 중국의 시장 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최근 나온 바 있죠.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서 이제 장마당 활동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북한 장마당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함경국도에서 살다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주찬양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일찍 장사에 눈을 떴습니다. 주 씨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게 콩을 팔아 장마당 장사미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초반에 시작한 게 그 밑돈이 있어야 되니까 초기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가을거리 끝나고 가을거리 끝나면 북대기라고 있습니다. 그 가을 다 털어내고 알곡 털어내고 이삭줍기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뭐 쌓아둔 곳 이런 북대기 그 속에서 그 뭐야 콩물 30kg, 예, 두부콩 30kg를 그 저희 엄마한테 팔고
장사미천을 마련한 주 씨와 친구는 장마당에 나가 처음에는 양말을 팔았습니다.
초반에 맞아요. 양말 장사 이렇게 막 캐릭터 있는 양말이나 그다음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이런 조금 이쁜 양말, 예, 그런 거 파는 거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또 친구랑 저기 도매시장 청진에 있는 도매시장에 가서 그 명절 때랑 뭐 사과라든가 뭐 고기 이런 것들 과일 사탕 단가류 이런 것들을 도매해다가 또 저희 동네는 좀 시골 동네니까 시골 동네에 와서 팔고 막 이런.
북한에 있을 때 장마당에 있는 철물점에서 일했다는 또 다른 탈북민 한모 씨는 장마당에서 매우 다양한 물건들이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많아요. 여기 한국에 있는 그렇게 그 시장처럼 그 물건이 각종 다양한 게 많아요. 철물점에 가면은 철금속 같은 거는 괜찮은데 이런 바동이나 이런 뭐 굼 이런 건 불법 판매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팔아요. 네, 철물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사죠. 장마당에서도 구입도 하고 뭐 장마당에서 직접 안 팔더라도 전문적으로 그런 걸 그 분야에서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장마당이 번성하면서 장마당 활동을 뒷받침하는 업종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찬양 씨와 한모 씨는 장사할 때 큰 도시 도매상에 가려고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차를 돈을 주고 이용했고 달러나 위안화 등 장사에 필요한 외국 돈은 종종 장마당 인근 환전상을 통해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실제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사정이 밝은 중국 옌벤대학 국제정치연구소의 진창희 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장마당이 198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말이죠. 전반 시장화됐고 전 사회적인 시장화 지금 그 추세가 지금 이미 나타났고 그다음 그 생산 양식에 있어서 그 아주 중국이 그때 당시 그 80년대 초 그때 상황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시장 이식 예, 그게 변화가 지금 뚜렷하고 그때 당시 우리가 개개방 초기에 말이죠. 80년대 중반 뭐 심지어 뭐 그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말이죠. 그 시장 경제 이식을 심어 넣느라 주민들한테 그 노력이 엄청났는데 북한은 지금 이미 그걸 뛰어넘었다 그런 얘기죠.
북한이 대외적으로 폐쇄된 데다 경제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장마당 경제가 과거 몇몇 중국 도시들의 시장화 수준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준찬양 씨와 한모 씨도 장마당 활동을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찬영 씨는 특히 현재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장사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라든가 웬만한 그냥 머리 지능이 있는 사람은 다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3살인가 그때부터 친구하고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막 배고파서 그 한 끼 벌어 한 끼 먹겠다고 하는 장사꾼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호기심도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 그런 다 너도나도 장사를 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장사를.
주 씨의 설명처럼 북한에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가져온 산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아산연구소 최현정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이 90년대가 공교롭게 북한에서 이 기상이변에 의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연재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 자연재난을 통해가지고 사실 북한 정권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경제고 뭐 이런 걸 유지하라는 게 북한 정권의 의지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장마당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부족한 물자들을 사고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은 뭐 중앙집권적인 공공배급제도가 파괴되든지 뭐 이런 정권에서 원치 않았던 사회적 배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배급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것이 바로 장마당이라는 것입니다. 탈북민 한모 씨도 이런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거나 또 돌아가는데 있다 해도 월급도 적고 뭐 그거 가지고 수입을 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부에서 그 한 사람은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사회 일을 하고 국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서로 가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해야 하는 북한의 현실은 주찬양 씨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농담 속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북한에는 다 두 개의 당이 있다. 하나는 조선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다. 근데 사람들이 조선노동당에서 이제 의지해서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마당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주찬양 씨는 또 북한 정권이 장마당 활동을 규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장마당 활동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지역마다 이제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당 그거를 없애지는 않지요. 없애지는 않지만 그게 있지요. 그 예, 단속반이 있지만 또 웃긴 거는요. 거기에 단속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앉아서 돈 버는 장사꾼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런 거 눈감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 통제하고 아무리 법 내놓고 시범 게임으로 처형하고 해도 계속 더 엄청 계속 변하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옌벤대학 진창희 교수도 북한 정권이 이제 장마당 활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서 권력과 시장이 결합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건 되돌릴 수 없죠. 그게 북한이 그 경제 중추가 이제는 그 시장이 한계 중추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이제는 시장을 이탈할 수도 없고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장하고 권력이 지금 합쳐지고 있다. 정치 세력들도 이런 시장을 이용해서 그 자기들 이득을 챙기는 이런 구도가 형성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쉽게 이제는 없애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장마당 경제가 이제 점점 더 국가 권력과 결합하고 있어 되돌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장마당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킨 뒤 특히 외부 투자를 끌어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만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다재내성 결핵치료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진벨재단 측은 이번 방북이 사전에 북한 측과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됐으며 재단 관계자들이 북한 내 다재내성 결핵센터 12곳을 모두 방문해 400명 이상의 새 환자를 등록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린튼 회장을 비롯해 11명으로 구성된 유진벨 재단 관계자들은 재단이 지원하는 다재내성 결핵센터를 방문하고 6개월분의 결핵약과 영양식을 포함한 지원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국에 정착한 한 탈북 청년이 오카리나 연주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대학로 한 공연장에서 오카리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작은 거위를 뜻하는 이 오카리나는 부리를 가진 작은 새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리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는 김명 씨로 약 10년 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입니다.
아, 네. 저는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약 한 10년 전부터 알게 되어갖고 오카리나라는 악기의 매력이 되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탈북 시도 끝에 남한으로 와서 현재는 오카리나 연주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25살 청년 김명 씨. 오카리나 연주자로 그를 찾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감미롭고 또 잔잔한 그런 콘서트 형식으로 그런 연주 파티, 연주곡들을 하는 그런 공연을 많이 했고요. 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그런 연주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는 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연을 한 적도 많았고요. 또 이제 음악 축제 같은 곳에 가서 이제 활동 많이 했었습니다.
남한으로 온 김명 씨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학업의 꿈을 이어나가던 시절 이곳에서 처음 오카리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때 오카리나 강사가 처음 연주를 한 곡이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이 곡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는데요. 국경을 건널 때의 공포, 또 북한에 잡혀와 당했던 온갖 고문들, 그리고 12살의 생이별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명 씨는 오카리나라는 악기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탈북 대안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음악 수업이 있었는데 그 음악 수업에서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듣게 되었는데 듣자마자 그 너무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에 그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 악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정말 어려운 악기였고
고향 생각에 마음을 뺏겨 오카리나 연주를 시작했지만 사실 악기를 연주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적인 강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오카리나를 익혔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호흡으로 내 감정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미세한 떨림 하나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지만 이제 더욱더 열심히 훈련하고 다져서 지금은 열심히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 연주자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커진 김명 씨는 독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오카리나 연주로 유명한 대학 교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분의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음악대학 진학의 꿈도 꾸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카리나를 더 알리고 싶다는 새로운 계획이 생겼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알리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또 저 김명이라는 사람도 많이 알리고 또 오카리나 하면 김명, 김명 하면 또 오카리나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자신의 오카리나 연주를 듣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직접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김명 씨. 이날은 탈북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은 김명 씨가 들려주는 오카리나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시나마 고향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오카리나라 그러는 악기 소리가 피리 알아요? 피리 소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리 소리는 좋으니까 항상 또 그 고향 생각도 항상 불러일으킨 그런 감성적인 게 있으니까 고향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고향 생각나고 어렸을 적에 그 피리 연주 그런 게 있잖아. 그런 소리도 기억이 나고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같고 반갑고 저 오카리나 연주 들으니까 새삼 고향 생각이 많이 나네요.
김명 씨는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공연도 만들고 싶고 또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자유의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연주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 큰 꿈은 통일이 된 이후 북한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주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대한민국을 떠나서 제가 자라고 태어난 그런 고향에 가서 북한 분들과 또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제 연주를 들려줌으로써 치유를 할 수 있고 또 힐링을 받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음악으로 남과 북의 마음을 잇는 오카리나 연주자 김명 씨. 오늘도 자신의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곳을 찾아서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한국 사회의 시선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1살의 한 여성에게 집중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됐기 때문입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난항을 겪어왔던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 오늘 국회에서 인준 통과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또 오늘은 한국에서 초고화질 UHD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뭐 한국 사회 뉴스에 항상 오르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유라 씨가 한국에 도착했군요.
네네. 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 10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그 어머니인 최 씨와 이화여자대학교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학사비리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대규모 촛불 시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기까지 그 사태의 불씨를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건의 발단은 정 씨가 그 사회적 관계 소통망인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게 네.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화여대 대학 학생들이 그 학사 비리 관련해서 대규모 항의를 했고요. 여기 한국 사회 관심이 모아지면서 최순실 씨의 가족 관계,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예.
촛불 시위가 시작된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가 확대된 그 과정에는 정유라 씨가 한국에 없었던 거죠?
네네. 그 사태 초기에 독일에 머물고 있었고요.
예.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뭐 덴마크 등의 은신에 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송환을 계속 거부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 강제 송환 결정에 응하면서 체포 150일 만에 오늘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강제 송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국에 왔다는 것은 정 씨도 역시 그 피의자 신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이화여자대학의 총장, 입학처장 등이 연루된 학사비리의 중심 인물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뭐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도 비선실세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승마 선수가 대학에 편법으로 입학을 했고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예.
대학의 입학 취소, 고등학교 졸업 취소 이런 결정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예.
정 씨는 한국 국적기를 타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분이 됐고요. 지금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돼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돼서 대학 부장 입학 관련 고의성 여러 가지 불법 행위 정황을 인식했는지 그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화여자대학교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명문 사학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오명을 안게 됐는데요. 오늘 이 학교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구형도 내려졌다고요?
네네. 이른바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 오늘 검찰 구형을 받았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징역 7년.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씨는 징역 5년, 입학처장인 남궁공 씨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네.
구형량을 밝히는 검찰의 논고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부 삐뚤어진 학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비롯된 통상의 입시 비리 사건이 아니라 비선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서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의 교육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예.
최 씨 등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서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산산히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가 업무를 시작했군요.
네. 한국의 제45대 국무총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가 정식으로 임명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인준 동의안이 통과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총리로서의 정식 업무에 들어간 겁니다.
예. 총리 후보자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죠?
네네. 그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고 그 자격을 인준받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를 받았습니다.
예.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이 돼야 되고요. 또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 가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예.
그 이낙연 총리의 위장 전입과 아들의 병역 면제 등의 문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야당 쪽에서 강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또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까지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지 않았느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회에서의 그 동의안 상정을 철회하라 이런 주장을 하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어쨌든 정치권 내에서 이런 진통 속에서 국무총리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군요.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인준 동의안은 일단 문안이 넘어섰습니다. 국회 의석수가 299석인데 출석을 188명이 했고 그중에서 184개의 찬성표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본회의장에 출석했다가 집단 퇴장해버린 107석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초고화질 방송 시대가 열린다. 이 소식 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HD 방송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네. 간단하게 뭐 울트라 HD TV다, 뭐 초고화질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초고선명 화질, 뭐 어느 정도일까? 일단 보지 않으면 좀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Full HD TV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이라고 하고요. 그
예.
디지털 TV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4:3 화면 비율의 SD급 화질에 비하면 뭐 혁명이다, 혁신 중에 혁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 속의 꽃에 나비가, 실제 나비가 가서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실감 나는 색감과 선명도가 이 UHD 방송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 눈으로 보통 뭐 사물을 보는 그것보다 더 좀 선명한 그런 화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UHD 방송을 보려면 특별한 TV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는 TV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좀 필요한데요.
예.
예전에 그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시대로 바뀔 때 칼라 수상기가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UHD 방송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UHD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일단 방송사가 그 서비스를 하는 해당 권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된 한국의 UHD 방송은 KBS, MBC, SBS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 3사만 하고 있고요.
네.
서울, 경기, 인천 등 그 수도권 지역에 송출됩니다. 부산이라든지 대구, 광주, 대전, 광역도시라고 하는데 이곳과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강원도 일대까지는 올 연말까지 확대가 되고요.
네.
한국 전역에서 이 UHD 방송을 보려면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텔레비전 수상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약간 시끄럽습니다. 이 한국의 UHD 방송 표준 기술이 북미식으로 결정된 게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적용된 텔레비전이 올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난해부터 뭐 여러 가지 UHD 방송을 보겠다고 텔레비전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이게 방식이 맞지 않아서 다른 안테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뉴스라든지 일부 교양 프로그램, 오락 드라마 쇼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출발은 5% 수준이고요.
네.
해마다 5%씩 그 편성 비율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개발과 무역, 외교의 바탕을 둔 평화로운 중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진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외 무기 판매, 상업적 거래 등에 관련된 30여 가지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이 모두 이행되면 그 가치는 총 3,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1,09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미 직접 투자, 미국 제품과 장비, 기술의 수입 등으로 미국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방위 관련 합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국경 경비와 테러 대처, 바다와 해안선의 안보, 공군 현대화, 미사일 방어, 사이버 안보와 통신수단 개량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번에 국방과 서비스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지역 전체의 장기적 안보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로운 이란의 영향과 국경선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이란 관련 위협이 특히 심각하다고 틸러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협정은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체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동 전 지역에 걸쳐 대테러 작전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세계 극단주의 이념 방지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센터는 정보의 세계인 오늘날 극단주의를 물리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ISIS가 인터넷을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ISIS가 사이버 통신을 이용해 세계의 외로운 이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미국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가 공동의장으로 돼 있는 테러자금 방지센터는 기존의 테러자금 단속장치를 강화하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걸프협력 국가들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테러자금 방지센터가 위협에 대한 기존 장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걸프지역 동반 국가들의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테러리즘을 제거하고 경제개발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